예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셨을 때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수족을 통인 채로 무덤에서 나와서 사람들에게 보여졌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을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와 가까운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부정적인 결과도 일어났습니다. 나사로를 인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게 되었다는 것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끝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백성들에게 더 이상 이적을 행하시지 않고 예수님의 공적인 이런 이적 사역이 끝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최종적인 이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해 오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곱 개의 이적이 있는데 이 일곱 번째 이적이 바로 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이 사건이고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을 통하여서 장차 예수님 자신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실 것을 사람들에게 미리 생각하게 하는 바라보게 하는 그와 같은 사건이 바로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끝으로 이제 제자들과 가까운 사람들과 한적한 곳에 가셔서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유월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 앞으로 오게 될 이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게 될 바로 그 유월절이고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 주님이 죽으시기 일주일 전에 있었던 그런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일어난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의 마지막 결론적인 그와 같은 몇 가지의 일들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기적이 우리의 신앙을 보증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행하신 이 이적을 본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적을 통하여서 그들은 믿음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게 된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칼빈 같은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전에 그들이 주님에 대해서 많은 말을 들었지만 이들은 마리아와 마르다 같은 상태에 있지 못하였고 일반적인 유대인들과 같이 주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많이 듣긴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아직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시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었고 우리가 이런저런 말들을 다 들었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일 가능성이 많구나.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마음 가운데 의심을 떨쳐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기꺼이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 예수님을 믿을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이것보다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여기에서 그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요한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이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들의 신앙의 정도가 어떠하였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의 기준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분명히 이 주님의 이적을 통하여서 그들의 의심하는 마음이 그들의 강팍한 마음이 깨어지고 불확실했던 생각들이 이제는 아주 분명한 확신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자 이 이적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이 일을 알렸다라고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6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자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성경학자들은 뭐 분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고 있던 잘못된 생각들을 그들이 돌이키면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바리새인들이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그들이 말하면서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말했는데 당신들이 했던 말들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주님의 이 이적을 보고서도 주님을 믿지 못하고 도리어 바리새인들에게 그것을 보고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이끈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체 문맥을 볼 때에 아마도 이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보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면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생각하고 들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분노하고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바리새인들에게 달려가서 이 일을 고하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믿음에 이르고 왜 어떤 사람들은 도리어 이와 같은 사건을 보면서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분노하고 불신앙으로 달려가는가?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기적이 인간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그것이 무능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일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 어떤 영적인 그런 더 깊은 확신을 얻고자 할 때에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런 이적을 본다면 믿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증거에도 눈을 감고 그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의 영혼이 진리를 깨닫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기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 있는 이 불신앙은 그 무엇으로도 깨트리기 힘든 것입니다. 그것은 불신병과 같습니다. 어떤 합리적인 논리도, 이성적인 설득도, 그리고 견고한 논증도, 도덕적인 그와 같은 설득도 통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혼의 부패와 무능, 그리고 생명 없는 이 상태는 결코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시면은 여기에서 부자와 나사로가 살다가 한 사람은 천국으로,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당하면서 자기의 혀에 물 한 방울만 적셔주시기를 간구하였지만 그것을 얻지 못하자 그가 이제는 나사로를 보내어서 자기의 가족들에게 이곳에 오지 말도록 그들을 설득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믿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표적만으로는 인간의 영혼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표적이나 능력에 의지해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 집회라고 하면서 거기에 가면은 성령을 경험할 수 있고 내가 영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유 집회를 찾아다닙니다. 미신적인 이적의 소문에 성질을 순례하기도 합니다. 능력을 추구하면서 믿음을 얻으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수고입니까? 이런 노력을 이용해서 사탄은 거짓된 체험을 주고 거짓된 확신을 주고 거짓된 믿음으로 영혼을 미혹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오직 이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표적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표적 그 자체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 표적에 대한 해설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함께 주어질 때에 이 표적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 자체로만 본다면 나사로의 부활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보다 더 위대한 그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사로의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도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완전히 돌아서게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표적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람들은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과 37절 말씀을 보시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적 있으라 할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할 때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아울러서 베드로에 의해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죄를 깨닫게 되었고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될지 그들은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 자체를 추구하거나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 표적과 말씀을 함께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인도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온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내 삶이 바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표적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표적을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의 말들이나 사건이나 아니면은 어떤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과 연결시키게 주시고 그 사건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살아 역사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체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성찬이라는 행위를 우리가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성찬의 행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설명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항상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함께 결합될 때에 그것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배워야 할 교훈은 하나님은 불신앙 가운데서도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선지자를 통해서만 그의 뜻을 알리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악한 자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그 불신앙을 사용하셔서 자기의 뜻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권능이 인간의 불신앙을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이것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센세이션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입에 입으로 소문에 소문을 타고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그들은 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위기감을 느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인가면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자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모였고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이대로 둔다면 로마인들이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라고 걱정하였습니다. 47절과 48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들이 이와 같이 걱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미래와 백성들의 영혼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백성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이 가진 종교적인 기득권, 권세와 이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그들이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한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게 될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다면 그것은 곧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인들에 대하여서 반역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로마인들이 군대를 보내어서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파괴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백성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겠지만,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과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실로 백성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염려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져 버릴 것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불신앙의 논리입니까?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할 것이라는 어떤 암시도, 어떤 노력도, 어떤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주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피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싶은 방식에 따라서 염려하면서 우리 주님을 죽여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만약에 자기의 힘으로 이 예루살렘에서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셨다면은 그는 열두 영이나 되는 그 천사들을 통하여서 싸우게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주님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빌라도 앞에서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신앙의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들의 불신앙이 가져온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들의 논쟁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막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어리석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는 온 민족을 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지켜낼 수 있다고 그렇게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야바의 조언은 결코 백성과 민족을 염려한 것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말은 대제사장으로서의 한 말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그의 말에 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날부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였고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체포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 말은 가야바의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야바의 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사역을 예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51절과 52절 말씀에서 나중에 사도 요한이 이 말을 기억하면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가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오 그 회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곰곰이 생각할 때에 그때 있었던 이 사건 가야바가 백성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했던 이 말의 의미가 그의 불신앙과 그의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 불신앙의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구원사역을 확증하도록 하였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믿도록 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그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불신앙의 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실 진정한 구원의 사역을 예언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한 사람을 통하여 온 민족의 죄를 담당케 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온 민족이 구원 얻는 길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방인들도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는 그와 같은 복음 안에서 온 세상이 구원 얻는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 널리 퍼졌기 때문에 그들은 나중에 이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경륜을 보게 됩니다. 시편 2편을 가서 보시면은 시편 2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2편의 말씀이 바로 이 가야바와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꾀하였던 그와 같은 악한 불신앙의 일들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시편 2편을 계속 읽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저들을 비웃으시고 저들의 모든 계략을 부수시고 그들을 질그릇같이 철장으로 깨트리심같이 저들의 모든 계략을 파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에게 입맞추고 그에게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얻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의 사람의 말을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와 그 사실을 더욱 강력하게 증거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와 사랑의 사역인지를 깨닫고 시편 2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그리스도에게 입맞추고 그에게 무릎 꿇고 그를 마음 가운데 영접함으로 참된 구원의 은혜를 얻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최고의 이적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내린 결론은 우리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5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서워서 피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언은 예수님의 최종적인 이적이었습니다. 자기 백성,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된 메시아를 알고 구원의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최종적인 마지막 이적이 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이 놀라운 이적을 보면서도 더 이상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고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떠나시고 더 이상 그들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슬픈 말씀입니까? 주님께서는 그동안 수없이 자기를 대적하고 또 자기를 이 잘못 이해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오랫동안 인내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수고하셨는데,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그들을 마지막으로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이적을 통하여서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해 주실 기회를 주지 않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때가 이제 끝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은 주님의 구원사역을 완성하시는 길이기도 하지만 그가 메시아로서 자신을 증거하는 사역이 끝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주님의 자비로운 음성과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릴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와 기회가 우리의 삶에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끊어지게 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비록 우리가 정말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불신앙과 어리석음 가운데 있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영적인 노력을 멈추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더디 믿고 더디 깨닫는 어리석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붙들 때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마시고 더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자상하시며 또 인자하시며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54절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앞두시고 불신앙의 사람들은 떠나셨지만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는 가장 친밀한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때부터 자기의 죽음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빈들 사람들이 없고 주님과 제자들만 함께 할 수 있는 그곳을 찾아가셔서 주님은 제자들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그들의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55절은 유월절이 가까웠다. 그래서 그들이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유월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놀라운 만찬을 가지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성찬을 제정하시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입으로 우리 주님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일들은 불신앙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위하여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의 살을 찢으시고 그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따라서 우리들은 이 성찬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떡과 잔을 마시면서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가까이에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